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요격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NHK 방송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있다고 보고 상황에 따라 이를 요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파괴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자위대는 고성능 레이더와 해상 요격미사일을 갖춘 이지스함을 배치하고 지상 요격미사일 PAC-3 부대를 동원해 경계와 감시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자 한국군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추적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강원도 원산 일대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을 전개해 이동식 발사대에 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15일부터 무수단 미사일을 3차례 발사했으나 모두 실패한 바 있습니다. 이라크군이 오늘 순위파 무장조직 ISIL로부터 팔루자를 탈환하기 위한 작전에 나섰습니다. 이라크 정예 대테러군 대변인은 AFP 통신에 오늘 아침 일찍 팔루자 진입 작전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이라크 특수군 병사는 ISIL이 도로에 폭탄을 설치하고 자살 폭파범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팔루자는 ISIL이 장악한 지역 가운데 가장 오래된 곳으로 반군들은 도시 내에 깊게 참호를 파고 매복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팔루자 주변에서 전투와 공습이 벌어지면서 마을에 고립된 민간인들의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인근 지역에 오늘 ISIL이 연쇄 폭탄 테러를 가해 20여 명이 숨졌습니다. 유엔이 중재하는 시리아 평화 협상의 주요 반군 대표가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모하메드 알루시 반군 협상 대표는 어제 성명에서 자신의 이번 사퇴는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 정권을 비호하는 시리아 정부군의 거듭되는 군사적 폭력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말로 잠정 예정됐던 3차 협상은 무산됐습니다.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지난주 내전 양측이 인도주의 지원을 허용하는 휴전에 동의하지 않는 한 추가 협상 일정은 정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리비아에서 지중해를 통해 이탈리아로 향하던 난민 약 700명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고 유엔 난민기구가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이후 지난주 이탈리아 인근 해상에서는 적어도 세 척의 선박이 침몰해 이 중 14,000명이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수는 생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추산하기 때문에 아직 자세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된 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으로 옮겨진 난민들은 조사 과정에서 수많은 여성과 어린이들이 탑승하고 있던 대형 어선이 지난 26일 침몰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 규모는 400명으로 추산됐지만 유엔 난민기구는 어제 사망자가 670명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말리에 파병된 유엔 평화유지군 병사 5명이 무장괴한들의 공격을 받아 숨졌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참여하고 있는 토고군 병사들이 어제 차량으로 중부도시 세발의 서쪽 30km 부근을 이동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을 비난하고 테러가 말리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공격으로 말리에서 사망한 유엔 평화유지군은 적어도 64명으로 늘었습니다. 말리에서는 지난 27일에도 비슷한 공격이 벌어져 말리군 병사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시리아에서 실종된 지 1년째인 일본 언론인의 영상이 어제 인터넷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영상에는 일본인 기자 야스다 준페이 씨로 보이는 인물이 일본어로 도와달라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야스다 기자는 지난해 6월 터키에서 시리아로 건너간 뒤 국제테러 조직 알카에다 연계단체인 누수라 전선에 붙잡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요시대 관방장관은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일본 정부가 야스다 기자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5월 30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친북 국가로 알려진 우간다가 북한과의 안보 군사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동남아에서 잇따라 발생한 은행 해킹 사건에 북한이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와 EU 국적자의 북한 내 투자 금지 등을 포함한 대북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북부지방에는 새벽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하지만 비는 곧 그치고요. 점차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9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친북 국가로 알려진 우간다가 북한과의 안보 군사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우호적 관계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간다를 첫 국빈 방문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9일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우간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무세베니 대통령이 북한과의 안보와 군사, 경찰 분야의 협력 중단을 포함한 안보리 결의에 충실한 이행을 지시한 사실을 박 대통령에게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북한이 우방인 중국이나 러시아 등으로부터도 고립된 행동을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우간다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70호 9항은 회원국에게 북한으로부터 군사 또는 준군사 조직과 경찰 훈련을 위한 훈련관과 자문관 초청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세베니 대통령의 대북협력 중단 선언은 우간다가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가라는 점에서 외교적 파장이 클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우간다가 북한과의 군사협력보다는 한국과의 실질협력에 보다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우간다는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군사교육과 방위산업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간다는 한국 측의 투자 증대를 통한 경제협력 확대를 적극 모색하는 한편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 가진 정신개혁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속적 협력을 기대했습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입니다.
친북적인 성향을 보여온 우간다 측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여타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이 안보리 결의 이행을 견인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교적으로 비동맹 전통을 갖고 있는 아프리카는 대체로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북한을 세 차례나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만났고 양국은 이런 지도자 간 친분을 바탕으로 군사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무기류 무역과 인적 교류를 계속해왔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엔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우간다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그러나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 정상회담을 포함해 세 차례나 회담을 갖는 등 외교적 비중을 한국 쪽에 더 두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영욱 박사입니다.
국제 제재에 또 다른 활로를 찾는 것이 아프리카와 중남미인데 아프리카에 그동안 소화기 및 미사일 관련 수출을 많이 해왔고 그것이 나름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하나씩 막히는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자금줄이 끊긴다 이런 측면에서 타격이 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한편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중단키로 했다는 한 우간다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샤반 반타리자 우간다 정부 부대변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는 AFP 통신의 보도로 한때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샘 쿠테사 우간다 외교장관이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간다가 유엔 제재에 따라 북한과의 협력을 중단한다고 공식 언급해 사실상 AFP 보도를 반박했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구현 박사는 우간다가 외교적 필요로 대북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 반대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과의 교류 활성화 여부에 따라 우간다의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우간다는 그런 얼마만큼 이제 한국과의 교류가 이제 좀 활성화되느냐, 뭐 많은 뭐 인적 교류도 말씀을 하셨고 뭐 개발 협력 그런 자금 지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지속 가능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쪽 우간다 정부에 이제 인센티브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간다 정부가 북한에 대한 입장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준 우발적인 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럽연합이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와 EU 국적자의 북한 내 투자 금지 등을 포함한 대북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유럽연합은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가 추가 제재를 단행한 분야는 교역과 금융, 투자, 운송 등 총 4개입니다. EU는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행위는 국제 평화와 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면서 이 때문에 EU는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한 제재 조치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역 분야의 경우 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재료나 물품, 기술에 대한 목록을 추가하고 북한과의 무역과 관련한 금융 지원은 전면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석유 관련 제품과 사치품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하지 못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금융 분야에선 미리 허가를 받지 않은 자금에 대한 거래 중단을 명시했으며 투자 부문에선 북한의 EU 국가 내 모든 투자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북한 내 광업과 정제업, 화학 관련 업종을 비롯해 북한의 불법 활동에 관여된 기업에 EU 국적자가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운송 분야에선 북한이 운영하는 항공기가 EU 회원국 상공을 비행하거나 착륙 또는 이륙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북한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의 EU 회원국 입항 또한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EU는 이 같은 내용을 28일 관보를 통해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금지 품목 또한 관보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 제재 조치를 단행했던 EU는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 당시에도 금융과 무역 제재, 자산 동결, 그리고 여행 제한 등 광범위한 추가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지난 20일에는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과 윤정린 호위총국장 등 18명과 기관 한 곳을 추가 제재 명단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얼마 전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은행 해킹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미국 뉴욕타임스가 이 사건에 북한이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몇 달간 동남아 3개국에서 발생한 은행 해킹 사건에 북한이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뉴욕타임스가 26일 보안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디지털 보안업체 시만텍의 전문가들은 지난해 10월 필리핀의 한 은행에 대한 공격과 작년 12월 베트남 피엔퐁 은행 공격, 그리고 올해 2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공격 등 세 건의 은행 해킹이 서로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커들은 이들 은행에 대한 공격에 2014년 소니 영화사 해킹과 2013년 한국 금융기관과 언론사 해킹 등 단지 두 차례밖에 사용된 적이 없는 드문 형태의 코드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 당국자들은 2013년과 2014년 해킹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지만 이를 독자적으로 입증할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시만텍의 에릭 첸 연구원은 소니 영화사와 한국 금융기관과 언론사에 대한 공격의 배후가 북한이라고 믿는다면 동남아은행 해킹도 북한 소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공격한 해커들은 미국 뉴욕의 연방준비은행에 개설된 계좌에서 10억 달러를 이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연방준비은행 관계자들이 필리핀에 있는 은행 계좌에 8,100만 달러만 이체했습니다. 시만텍의 치엔 연구원은 이 같은 공격이 북한의 소행이 맞다면 이체 요청 금액인 10억 달러는 북한 국내 총생산 GDP의 10%에 해당되는 돈으로 북한 입장에서 결코 푼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동안 군사정보나 무역비밀 등을 빼내려는 해킹은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 방글라데시와 다른 동남아시아 은행들에 대한 해킹 공격처럼 국가가 단순히 금전적인 이익만을 노려 악성 코드를 이용해 해킹하는 사례는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엔연구원은 한 나라가 돈을 노리고 공격한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이번이 첫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 정권이 이 같은 해킹에 눈을 돌리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경제가 제재와 식량 부족 등으로 피폐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신문은 북한이 경제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의 GDP는 12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 사이로 한국의 1조 4천억 달러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200일 전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다시 속도전을 독려한 것인데요.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제 분야가 이 정치적 목적 때문에 희생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곧 200일 전투에 돌입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200일 전투가 6월부터 시작돼 12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30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70일 전투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200일 전투가 6월달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12월 한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 대변인은 1988년과 2009년에도 이와 비슷한 연속된 속도전이 있었다면서 특히 2009년엔 김일성 생일 100주기였던 2012년을 앞두고 노력동원에 박차를 가하는 차원에서 연속으로 속도전 전투를 벌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앞서 김 제1위원장은 평양시 교외에 있는 한 의료용 산소 생산 공장 건설 현장을 시찰하면서 곧 200일 전투에 진입하게 되는 만큼 북한 창건 기념일인 오는 9월 9일까지 공장을 완공할 것을 지시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6일에서 28일 평양에서 당 국가경제무역기관 1군 연석회의를 열고 7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을 위한 200일 전투에 들어간다고 선포했습니다. 이후 김 제1위원장이 이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지난 2월부터 이달 초까지 70일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는 김 제1위원장이 과거 할아버지 김일성 정권 당시 1974년 70일 전투와 1978년 100일 전투, 그리고 아버지 김정일 정권의 1998년 200일 전투와 2009년 150일 전투 등의 속도전 사업 방식을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70일 전투를 통해 동원의 추진력을 확보한 북한이 이제 200일 전투를 통해 7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달성하기 위해 전투를 벌여나가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장 박사는 하지만 이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북한이 7차 당대회에서 강조한 지식경제와 북한식 경제관리 방법 등의 정책 기조가 주민들 쥐어짜기식의 연이은 동원적 경제 건설과 과연 얼마나 부합하는지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동원적 방식의 경제 성장이 이미 과거 지난 1960년대부터 잘못됐음이 드러났으며 자원 낭비와 비효율성은 물론 경제 성장 능력 자체를 훼손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의 설명입니다.
지식경제 얘기할 때 지식은 이제 막 동원회가 사람들 쥐어짠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분위기들부터 해가지고 외부의 교류를 통해서 창의적인 정말 지식이 만들어지는 일정하는 메커니즘과 혁신 메커니즘이 있는 건데 50년대 하던 천리마나 마찬가지에 동원적인 방식의 경제 건설을 이렇게 연이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과연 표방한 정책 기조하고 부합되는지에 대해서 말이 안 되잖아.
장 박사는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내부의 자원 동원을 극대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정치적 통제와 권력 집중 등을 도모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더 크게 보인다면서 결과적으로 경제 분야는 희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근 제염소를 방문해 소금 생산을 독려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소금 생산이 쉬운치 않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소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건 지리적 여건 때문만은 아닙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6일 평안남도에 있는 제염소를 찾아 현지 지도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 보도입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귀성제염소를 현지 지도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 생산 실태를 여해하셨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번 현지 지도에서 소금 생산이 식량 생산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고 인민경제 여러 부분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소금을 원만히 보장해야 한다고 독려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현지 지도에서 김정은이 소금 생산을 독려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에서는 소금이 귀합니다. 일단 생산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의 설명입니다.
예, 소금도 뭐 부족하지요. 항상 부족하니까. 작년엔 주로 물고기 잡이를 독려하더니 올해는 또 이게 당대 후에트 제염소를 방문해서 소금 생산을 늘리라는데 소금 생산이 잘 안 되고.
북한에서 제염소는 주로 서해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시 안찬일 소장의 설명입니다.
동해안에서는 뭐 소금을 거의 생산하지 않고 서해안 지역에서 이제 간석지들을 막아서 소금 생산하는데.
북한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주로 서해 쪽에 제염소를 지었습니다. 동해 지역은 흐린 날이 많고 비가 많이 내려 소금을 생산하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서면 북한은 동해안 쪽에도 제염소를 지었습니다. 북한이 소금을 만들기에 조건이 좋지 않은 동해안에도 제염소를 만들었던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찬일 세계북한문제센터 소장은 그 이유로 교통 여건을 지적했습니다.
이게 생산되면은 그걸 잘 포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각지로 날아가야 되는데 이게 수송이 잘 안 되거든요. 연료 문제로 자동차나 또 뭐 열차나 이런 데서 이제 그게 소금이 우선권을 보장 못 받으니까 그런 데로부터 이제 각지에서 이제 항의가 많이 들어오는 거죠.
북한에서 소금이 귀한 이유는 이런 열악한 수송 사정 탓도 있습니다. 생산량이 적기도 하지만 수송 수단이 마땅치 않아 다른 지역으로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수송 수단이 부족해 서해안에서 나오는 소금을 제때 다른 곳으로 공급할 수 없게 되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동해안에도 제염소를 지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이 행군을 승리적으로 해체온 우리 인민. 온갖 애로와 난관을 박차고 강성국가 건설에 한결같이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해서 서해 기슭에 소금 생산 기지까지 마련해 주신 위대한 장군님.
현재 김정은 제1위원장은 제염소 건설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2012년 7월에 준공된 황남 청년 제염소는 김 제1위원장이 직접 지어준 이름입니다. 김 제1위원장은 또 제염소에 트랙터를 보내거나 염전을 현지 지도하는 등 소금 생산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소금 증산을 위한 북한의 노력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정은이 또 나서서 뭐 현장에 갔지만 그때는 또 좀 풀리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막힌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뭐 작년에 물고기 잡이도 독려할 때는 잘 되다가 또 다 후지부지 되듯이 소금 생산이 좀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것이 앞으로 이제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죠.
안찬일 소장은 또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인공위성을 쏘면서도 소금이나 된장, 간장 같은 기본적인 먹을거리조차 해결하지 못한다면서 이런 현상은 북한 경제의 난맥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모 고용숙 씨 부부가 이 북한에서의 생활과 미국 망명 이후의 근황을 최근 미국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의 어린 시절에 대해 전하기도 했는데요. 언젠가 다시 만나고 싶다는 기대도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이른바 로열 패밀리로 알려진 고용숙 씨는 김정은 위원장의 생모 고용희 씨의 여동생입니다. 고 씨와 남편 리강 씨는 27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이미 8살 때 김정일 정권의 후계자로 간주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992년 북한 고위 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김정은의 8살 생일 때 별 계급장이 달린 장군 제복을 선물 받았으며 그때부터 군 장성들이 어린 김정은에게 격려하면서 경의를 표했다는 설명입니다. 고 씨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김정은이 평범하게 성장하기 불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널리 알려진 것처럼 1982년생 혹은 1983년생이 아니라 1984년생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린 시절부터 게임이나 기계장치를 좋아했고 배나 비행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했다고 회고했습니다. 고 씨는 김 위원장이 말썽꾸러기는 아니었지만 성미가 급하고 참을성이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어머니가 놀기만 하고 공부를 안 한다고 야단치자 말대꾸를 하는 대신 단식투쟁을 하곤 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1992년 김 위원장의 형인 김정철과 함께 스위스 베른에서 살기 시작한 고영숙, 리강 부부는 김 위원장이 12살 때인 1996년부터 2년 동안 김 위원장을 보살폈습니다. 고 씨는 스위스에서 보통 가족처럼 살았고 김 위원장 형제의 어머니처럼 행동했다며 김 위원장에게 보통 아이들처럼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올 것을 권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해외 거주의 특혜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고 씨는 김 위원장 형제를 당시 프랑스 파리의 대표적 놀이시설인 유로 디즈니랜드 리조트에 데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와 관련해 고 씨의 사진첩이 스위스의 알프스 스키장, 프랑스의 유명 휴양지 리비에라 해변, 그리고 이탈리아의 야외 식당에서 김 씨 형제와 찍은 사진들로 가득했다고 전했습니다. 고 씨는 김 위원장이 여름에 북한으로 돌아가 해안가에 있는 원산의 대저택이나 영화관과 많은 방이 딸린 평양의 거처에서 지내는 걸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래보다 키가 작았던 김 위원장에게 어머니가 농구를 하면 키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가 농구에 빠져 농구공을 갖고 잠들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영숙, 리강 부부는 암에 걸린 고영이를 치료할 길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미국에 오게 됐다며 고영이를 살리는 것이 탈북의 동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의 부모가 모두 사망했을 때 자신들에게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역시 갖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고 씨는 강력한 지도자와 가까웠던 사람들이 다른 이들 때문에 의도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는 것을 역사에서 종종 볼 수 있다며 그런 종류의 곤경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들 부부가 1998년 스위스 베른에 미국 대사관으로 진입해 망명을 신청했고 며칠 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미군 기지로 옮겨졌으며 그곳에서 몇 달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가족관계를 털어놨다고 전했습니다. 리강 씨는 북한 정권의 최측근 부부로부터 많은 비밀을 듣고자 한 미국 정보기관의 기대와 달리 자신들은 별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린 김 위원장 형제를 돌보고 공부를 시키면서 그들의 사생활을 많이 들여다봤을 뿐 핵이나 군사 비밀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고영숙, 리강 부부는 이후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워싱턴 DC 인근에서 지내다 한국 교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작은 도시에 거처를 정했지만 한인들의 계속되는 질문 때문에 한인은 물론 아시아계 주민들도 거의 없는 곳으로 이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축이나 집수리 등 영어를 사용할 필요가 별로 없는 직업을 전전한 리 씨는 초기에는 하루 12시간씩이라며 힘든 생활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들 부부는 이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수학자가 됐고 작은아들은 부모의 사업을 돕고 있으며 딸은 컴퓨터 업계에서 일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리 씨가 여전히 북한 정권의 동조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평양을 방문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부부 모두 조카를 거듭 김정은 원수로 부르며 그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리 씨는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미국과 북한 모두를 이해하는 자신이 양국 간 협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라면 그를 만나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서울의 한복판 광화문 광장과 세종로 공원 일대에서 통일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남북 분단에 따른 아픔과 6.25 전쟁 납부자 문제 등을 알리는 행사였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네, 이제 만날 수가 없어서 여동생이 북한에 계셔가지고 만날 수가 없어서 단원의 사진으로 이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서울 광화문 광장과 세종로공원 일원에서 통일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통일 박람회는 그래서 통일입니다라는 주제로 통일부와 통일준비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통일 관련 3개 기관이 협업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다수의 기관 단체가 참여해 통일에 대한 공감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제 이우락 중앙정보부장하고 김일성
판문점의 다양한 사진들을 전시한 공간인데요. 남북 대결 분단의 상징적 장소인 판문점의 변천과 남북 회담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남북 연락과 유림 씨입니다.
판문점의 뭐 역사, 그다음에 판문점의 남북 회담 뭐 이런 것들을 예, 갤러리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아, 이 사진은 판문점 포로 교환 사진인데요. 이제 뭐 돌아오지 않는 다리가 있어요. 판문점 지역에.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가거나 남쪽으로 가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다리고 지금 포로가 교환되고 있는 사진입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탕으로 지금의 변화된 모습을 추정한 뒤 한국의 가족을 촬영해 남북의 가족이 함께 있는 것처럼 합성한 사진들을 전시한 공간도 있습니다.
이산가족 부스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산가족 어르신들이 헤어진 지 오래돼가지고 지금 못 만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북에 있는 가족을 지금의 모습으로 보고 싶은 건 열망이 있으세요. 그래서 과거에 가지고 나왔던 그 어린 시절의 사진과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어르신의 모습을 이렇게 같이 합성을 해가지고 그 어린 시절을 다 세월을 지나서 60년, 70년 지난 후에 지금 현재 모습일 거라고 상상이 되는 그런 사진으로 이제 같이 합성해서 가족 사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합성된 사진을 본 관람객들은 벽에 붙여진 흰 종이에 이산 가족들의 만남과 통일을 기원하는 글을 적기도 했습니다.
네, 떨어진 가족을 위해서라도 통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을 생각해서라도 통일을 하면
우리는 영원한 한 나라가 될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라고. 이렇게 다양한 체험이 있을 줄 몰랐고 다양한 체험에서 너무 재밌었어요. 페이스페인팅 한 것도 그냥 다 기억에 남아요.
저희 학교가 통일교육 시범 학교라서 통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게 됐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통일의 필요성을 더욱 더 깊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6.25 전쟁 납북 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나와 국민들에게 납북 사건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 규명을 위한 홍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6.25 전쟁 납북 진상규명위원회의 김성남 홍보 전문관입니다.
6.25 전쟁 납북자를 대상으로 한 그 전시 부스인데요. 지금 뭐 그 저희 6.25 전쟁 납북자가 거의 10만 명에 이르는데 지금 현재 신고하신 분이 5,505명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결정되신 분이 4,600명 정도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 홍보관에서는 뭐 그분들을 위한 그 명예회복 사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명예회복 사업의 일환으로 뭐 기념관이나 아니면 뭐 추모 사업 같은 걸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미리 이제 좀 예,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갖고 지금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분들이 뭐 북으로 가시면서 이제 그동안 뭐 한 66년 동안의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갖고 계신 그런 뭐 사진이나 아니면 유품들을 저희 좀 이제 전시를 해서 일반인도 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시를 했습니다.
사실 DMZ 안에 수많은 공간이 있는데 이런 걸
비무장지대의 사진들을 전시하고 비무장지대의 사진 엽서를 관람객들에게 나눠주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통일부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기획단 간인숙 씨입니다.
DMZ가 남북 간 갈등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지만 이걸 평화적으로 잘 이용을 하면 정말 통일에 한 발짝 다가가는 그런 아주 우리의 소중한 공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정부가 구상을 갖고 있어요. 네. 그 안에 공원도 지어보자라고 저희 대통령님께서 13년 5월부터 계속 제안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요. 이 DMZ 안에는 지금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 생태계는 정말 잘 보존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공원을 통해서든지 일반인들한테 공개하고 우리가 이용한다고 하면 정말 통일의 정말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홍보부스를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장애인과 아동 복지 사업을 하는 단체에서도 나와 그동안의 활동들과 북한의 장애인들이 만든 수공예품 등 다양한 물품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국제 푸른 나무의 이호건 팀장입니다.
북한의 장애인들과 아동 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 국제 푸른 나무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우리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게임 때 북측 선수들 초청해서 같이 유치해서 했고 또 이번에 리오 올림픽도 지금 북측 장애 선수단 데리고 지금 출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 장애인 하면 이제 지체 정신지체보다 지체가 있는 그래서 11개 특수학교가 있는데 거기 위주로 지금 사업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방북을 한 연 6회 정도 하고 있어요. 해외 동포 통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해외 동포분들 사가지고 오신
북한의 용품들 네. 네.
이거는 저희 직접 장애인들이 직업재화로 만든 수공예품들이에요.
혼자 찍으셨고요.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이해 안 되시면 동영상 보셔서
통일박람회는 이 밖에 141개의 통일 관련 단체들과 시민들이 참여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미국의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이 중국이 스스로 고립되는 말리 장성을 쌓고 있다면서 중국의 외교 국방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예.
이 내용 먼저 알아보고요.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 격퇴를 위한 국제연합군의 공세가 이라크 팔루자와 시리아 라카에 이어서 이라크 제2도시 모술의 동부 전선을 뚫는 등 활발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시리아에 억류 중인 일본인 언론인이 구출을 호소하는 동영상이 공개돼서 일본 사회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이 올림픽을 연기할 필요는 없다고 세계보건기구와 브라질 정부가 말했다는 소식. 또 미국 자유당이 게리 존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오랜 시간을 들여서 중국을 비판을 했군요.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을 앞두고 금요일에 열렸던 미 해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연설을 통해서 남중국해 해상에서 중국이 유례없는 군사적 확장 조치를 계속함으로써 스스로 고립되는 만리장성을 쌓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예.
중국의 이런 행동은 미국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국제적 시스템과 규칙을 파괴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말의 수위만 놓고 보면 굉장히 작정하고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네.
남중국해 일대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주변 여러 나라 등과 갈등을 빚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를 한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또 순차적으로 화력을 배치하는 한편 이 지역에서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영유권 강화를 노리고 있는데요.
네.
카터 미 국방장관이 연설에서 우리가 F-35 스텔스기 또 P-8 정찰기는 물론이고 잠수정과 최첨단 신형 구축함을 모두 태평양에 투입했다면서
네.
미국이 앞으로 남중국해 일대에 첨단 무기를 지속적으로 배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전략 무기들을 배치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겠군요.
네, 이날 카터 미 국방장관이 중국을 비판하면서요. 이 남중국해 분쟁만 거론한 게 아닙니다.
예.
이날 연설문을 보면은요. 이 차이나 Chinese, 그러니까 중국, 중국의 이런 단어가 22번이나 나오는데요.
예.
연설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대한 이야기에 할애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카터 장관이 미국 내 기업과 기관에 대한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중국이 인터넷의 정신을 침해한다. 미국 기업의 저작권을 함부로 훔쳐가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또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중국 정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 중국 외교부가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반박했는데요.
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 카터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을 증강 배치하려는 계획을 덮어 숨기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카터 장관이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한 장소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관학교 졸업식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미 국방장관이 공개 브리핑이나 성명 또 네. 기자회견을 통해서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의 발언을 했다면 상대국에 대한 크게 어떤 적대적인 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큰데요.
예.
하지만 이번 발언의 경우 말씀하신 대로 미군의 장래 지도자들에게 국방 정책에 관한 전략과 비전 등을 소개하는 이 사관학교 임관 축하 연설이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미 국방부 내부 활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적대 행위 논란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앞서 전해주신 대로 발언의 강도는 비교적 셌습니다만 이 말을 한 것이 어떤 언론 브리핑이나 성명과 같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네.
일종의 비공식 코멘트, 논평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외교적인 마찰이나 논쟁을 피해가겠다 이런 의도군요.
그렇습니다. 전례가 있는데요.
네.
척 헤글 전 국방장관 역시 퇴임 직전에 미군 간부 후보생 대상 정훈 자료 중에서 미국의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 전략과 갈등을 빚던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었고요.
네.
또 미 중부군 사령관을 지낸 데이비드 패트리어스 전 미 중앙정보 국장도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 브래그에 있는 미 육군 장교 클럽 연설 등을 통해서 당시 미국의 중동 전략과 충돌을 빚어온 주요 강대국들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발언들을 했었습니다.
예.
사실 교전 상대국이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위협을 받았을 경우가 아니라면 미 정부의 국방계통 책임자가 공개 브리핑이나 공식 성명 혹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특정 국가를 비판하는 일이 상당히 드문데요.
예.
미 국방 관계자들이 엄격하게 지키는 규범이라고 하네요.
네, 이번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ISIL을 퇴치시키기 위한 연합세력의 공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군요.
네, 오늘 이라크군이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장악한 이 남부 요새 팔루자에 진입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남부 안바루주 제2도시인 팔루자 탄환을 선언한 이라크군은요. 이날 팔루자 외곽 세 방향을 통해서 진입에 성공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현재 이라크군이 ISIL하고 치열한 시가전을 벌이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팔루자는 이미 탈환을 했고요. 그렇다면 다른 곳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라크 제2도시 모술하고 시리아의 라카 이렇게 ISIL이 근거지로 삼아온 이라크와 시리아의 요충지를 되찾기 위한 전투가 더 거세지는 중인데요.
예.
이라크 내 주요 소수 민족인 쿠르드족 군사 조직인 페슈메르가가 어제 모술 동부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고 AFP 통신하고 영국 일간 신문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예.
또 시리아에서는 ISIL이 수도로 삼고 있는 라카 탈환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군의 지원을 받아온 민병 조직인 시리아 민주군이 이 라카 북부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 작전을 벌이면서 이 남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시리아도 선전전을 강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리아에 억류된 일본인 언론인의 영상이 공개됐죠.
그렇습니다. 시리아에 억류직인 것으로 알려진 일본인 언론인 42살 야스다 준페이 씨가 구조를 호소하는 영상이 오늘 공개돼서 일본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요.
예.
야스다 씨는 지난해 6월에 시리아에서 행방불명된 뒤에 지난 3월에 공개된 영상에서 생존 사실을 알렸습니다.
네.
당시 영상에서는요. 야스다 씨가 이 고통에 시달리면서 어두운 방에 앉아있는 동안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오늘 공개된 두 번째 영상에서는 야스다 씨가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모습으로 등장해서 도와주세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라고 일본어로 쓰인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예. 과거에도 일본인 언론인이 IS에 희생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언론인이요. 예.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군요.
네. 자, 야스다 씨를 억류하고 있는 세력이 알카에다 계열의 알누스라 전선 소속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는데요.
예.
알누스라 전선이 일본 정부에 한두 달가량의 시한을 제시하면서 야스다 씨 석방에 관한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를 ISIL에 넘기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는 8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릴 예정인데요. 네. 지금 이 올림픽을 연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일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브라질에서 이집트 순무기가 옮기는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이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작게 태어나는 이 신생아 소두증 환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미국과 러시아, 일본, 브라질, 이스라엘 등 10개국의 보건 전문가 한 150명이요. 지난 금요일에 마그리첸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한테 공개 서한을 보냈는데요.
예.
리우 올림픽을 연기하거나 개최지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라질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올림픽을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이라고 비판을 한 거죠.
예. 이렇게 걱정하는 나라들이 많다라는 얘기인데 네. 세계보건기구는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바로 다음 날 성명을 냈는데요. 올림픽을 연기하거나 장소를 바꾸는 것이 지카 바이러스 확산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전문가들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예.
세계보건기구는요, 이전에도 이 리우 올림픽이 브라질의 겨울 시기에 열리기 때문에 모기 활동이 적고 물릴 가능성도 작아진다면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브라질 정부도 비슷한 입장이겠군요.
네, 올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할 계획인데요.
네네.
어제 AP통신이 전한 데 따르면은요, 브라질 정부가 리우 올림픽 연기 개최지 변경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하고 각 정부 기관별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네.
브라질 외교부는요, 올림픽이 예정대로 오는 8월에 치러질 것이라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190여 개국 정부에 보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브라질에서 지카 바이러스 확산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서방 주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은요, 브라질 보건부 자료를 기준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21일까지 보고된 이 신생아 소두증 의심 사례가 무려 7,600명쯤 됩니다.
예.
이 중에 소두증 확정된 그 신생아 환자는 1,400명쯤 되고요.
네.
지카 바이러스하고 연관이 확인된 경우는 2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올림픽이 열리면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선수들이 오기 때문에
네.
당연히 확산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올림픽을 포기하겠다 이런 선수들도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리우 올림픽 출전이 예정되어 있던 각국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불참을 선언하는 이런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요 언론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예.
올해 마스터스 골프대회 우승자인 영국의 데니 윌레 선수는요. 남미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된다면 오는 8월 올림픽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림픽 영광을 위해서 가족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또 골프 외에도 테니스, 축구를 비롯한 다양한 종목에서 리우 올림픽 불참 선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미국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대표적인 양당제 국가죠. 네. 공화당, 민주당을 저희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밖에도 여러 개의 군소정당, 그러니까 조그만 정당들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자유당, 녹색당, 헌법당 등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는 자유당이 나름대로 제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자유당이 어제 게리 존슨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예, 존슨 전 주지사가 앞서 공화당 소속으로 뉴멕시코 주지사를 지낸 인물인데요.
예.
이날 동남부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자유당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두 번째 투표에서 과반수 지지를 확보해서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았습니다.
예, 존슨 전 주지사도 그렇고 웰드 전 주지사도 모두 다 공화당 소속이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군요.
네. 이 자유당은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데요. 그러니까 연방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줄이고 시민의 자유를 확대하길 바랍니다.
예.
이 작은 정부를 선호한다는 점은 공화당하고 비슷한데요. 하지만 자유당은 정부 권한을 좀 더 엄격하게 제한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예.
또 국방이나 외국 문제 개입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공화당은 연방정부가 이런 분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길 바라는데 자유당은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 국가를 방어하는 데 중점을 두길 바라고 외국에 대한 군사, 경제 원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공화당 출신이었던 존슨 전 주지사가 이번에 그 자유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받은 건데
네.
어떤 인물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원래 기업인 출신이고요.
예.
1995년에 공화당 후보로 뉴멕시코 주지사에도 도전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네.
주지사로 재직하는 동안에 세금을 줄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또 대마초 합법화를 추진하기도 했는데요. 이 존슨 전 주지사가 자유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예.
지난 2012년에도 자유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서 120만 표를 얻었는데
네.
득표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한 거죠.
전체 판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못했던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는. 네. 공화당하고 민주당은 지금 사실상 그 대통령 후보가 결정된 그런 상황이죠.
네.
공화당에는 트럼프 후보, 민주당에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인데 그렇다면 이 큰 두 거대 정당에 맞서서 존슨 후보는 어떤 식으로 유권자들에게 어필을 다가가게 될까요?
네. 불만을 품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이 정직성에 마음이 끌릴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
나는 항상 진실만을 말한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나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 모두 정직성이나 신뢰에 대해서 높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
최근 뉴욕타임스 신문하고 CBS 방송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후보와 클린턴 후보가 정직하고 신뢰할 만하다고 본인에는 질문에 아니다. 그렇다고 말한 아니라고 말한 사람이 응답자의 3분의 2에 달했습니다.
예.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두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도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8일에 나온 이 폭스 뉴스 조사 보고서를 보면은요.
네.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61%에 달했습니다.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에 대한 비호감을 느낀 사람도 56%에 달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의외로 존슨 후보가 선전할지 모른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존슨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네.
이 두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북부지방에는 새벽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곧 그치고 다시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9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봅니다. 평안남도는 오전에는 구름이 많고요.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차츰 개일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 17도, 낮 최고 기온 28도, 양덕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은 27도가 예상됩니다. 평안 북도 역시 오전까지는 구름이 낀 가운데 비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 오후에는 개겠습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은 26도, 수풍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은 28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에 구름이 많습니다. 오후부터 구름의 양은 조금씩 줄어들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8도, 사리오는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은 28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도 비 소식은 없습니다. 다만 구름이 끼는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함경북도 청진, 웅기,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역시 갤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 오전에는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오후에 비는 그치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요. 서해북부 오전에 역시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제공 북한날씨였습니다. 네, 5월 30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요격 대비태세에 들어갔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있다고 보고 상황에 따라 이를 요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파괴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자위대는 고성능 레이더와 해상 요격 미사일을 갖춘 이지스함을 배치하고 지상 요격 미사일 PAC-3 부대를 동원해 경계와 감시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자 한국군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추적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강원도 원산 일대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을 전개해 이동식 발사대에 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15일부터 무수단 미사일을 세 차례 발사했으나 모두 실패한 바 있습니다. 이라크군이 오늘 수니파 무장조직 ISIL로부터 팔루자를 탈환하기 위한 작전에 나섰습니다. 이라크 정예 대테러군 대변인은 AFP 통신에 오늘 아침 일찍 팔루자 진입 작전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이라크 특수군 병사는 ISIL이 도로에 폭탄을 설치하고 자살 폭파범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팔루자는 ISIL이 장악한 지역 가운데 가장 오래된 곳으로 반군들은 도시 내에 깊게 참호를 파놓고 매복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팔루자 주변에서 전투와 공습이 벌어지면서 마을에 고립된 민간인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유엔이 중재하는 시리아 평화 협상의 주요 반군 대표가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모하메드 알루시 반군 협상 대표는 어제 성명에서 자신의 이번 사퇴는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 정권을 비호하는 시리아 정부군의 거듭되는 군사적 폭력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말로 잠정돼 있던 3차 협상은 무산됐습니다.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내전 양측이 인도주의 지원을 허용하는 휴전에 동의하지 않는 한 추가 협상 일정은 정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인도네시아 해군이 자국영해에서 불법 조업 혐의로 중국 선박을 나포하자 중국 당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군은 지난 27일 보르네오섬 북서쪽의 배타적 경제수역인 나투나해에 중국 선적 구이베이 유호가 불법 진입해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 중국선 어선이 인도네시아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벌인 것으로 강력히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화충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해당 수역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며 중국 어선은 당시 일상적인 조업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비아에서 지중해를 통해 이탈리아로 향하던 난민 약 700명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고 유엔 난민기구가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이후 지난주 이탈리아 인근 해상에서는 적어도 세 척의 선박이 침몰해 이 안에 타고 있던 14,000명이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수는 생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추산하기 때문에 아직 자세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조된 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으로 옮겨진 난민들은 조사 과정에서 수많은 여성과 어린이들이 탑승하고 있던 대형 어선이 지난 26일 침몰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 규모는 400명으로 추산됐지만 유엔 난민기구는 어제 사망자가 670명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말리에 파병된 유엔 평화유지군 병사 5명이 무장괴한들의 공격을 받아 숨졌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참여하고 있는 토고군 병사들이 어제 차량으로 중부도시 세발의 지역으로 서쪽 30km 부근을 이동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을 비난하고 테러가 말리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공격으로 말리에서 사망한 유엔 평화유지군은 적어도 64명으로 늘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